너도 나도 모두 낯선 곳, 여기는 낯선 이들의 쉘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이들의 쉘터의 정글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 로고가 바뀌었죠? 썸네일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 전에 있던 썸네일은 제가 녹음을 먼저 해놓은 상태라 그걸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후다닥닥 어영부영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본격적으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로고 디자인을 해봤는데 이게 우산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낯선 이들의 쉘터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 쉘터라는 제가 원래 쉘터의 의도였던 그 쉘터, 피난처 혹은 아지트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산 아래에다가 그렇게 제목을 넣어봤고 그리고 그 옛날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중에 사랑은 콩닥콩이라는 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만화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생들 얘기일 거예요. 초등학생들 얘기인데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반 안에서 친구들이랑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는 만화인데 그 만화가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이 있잖아요. 노래 나오고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씬이 그 주인공 친구가 낙선 글씨, 낙서로 우산을 이렇게 그리고 그 우산 손잡이 좌측에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세로로 적고 그다음 우측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상대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그게 실제 우산을 쓰고 가는 두 사람의 모습과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 씬이 있거든요.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우산 사이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그래서 뭔가 이 로고 디자인도 그 우산 사이에 우리들이 있는 왜냐면 저도 너도 나도 낯선 곳이고 낯선이니까 우리를 뜻하는 이 제목일 우산 아래 이렇게 배치해서 비를 같이 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왼쪽 상단에 그 비구름이랑 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벡터 그래픽을 찾다가 뭔가 곧 이 비가 멈추고 그 구름 뒤에 있는 저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벡터 그래픽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을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되게 기분도 많이 다운되고 신체적으로도 되게 습기 때문에 두통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비는 백날 첫날 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비가 그칠 테고 그리고 해가 뜰 거다라는 안정감을 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저번 거보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친언니한테 슬쩍 보여줬는데 사실 팟캐스트 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은 안 했고 언젠가 내가 팟캐스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 써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봤어요. 사실은 카톡을 실수로 보내서 나에게 보내기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언니한테 보내서 꺼낸 말이긴 하지만 근데 언니가 너무 유치하다고 그 어린이용 만화책 표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만 네, 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럼 된 거고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리뷰 댓글을 써주신 분이 한 분 더 생겼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닉네임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요세경님께서 너무 잘 듣고 계신다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질은 제가 더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들으면서 피드백 들으면서 좀 아쉬웠거든요, 음질이.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러니까 방음이 진짜 잘 안 돼요. 이게 잡음도 잡음인데 지금도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 들으시면서 찻소리 같은 게 좀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빌라 바로 옆이 도로여가지고 이게 창이 이중창인데도 불구하고 찻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엄청난 텀을 두면서 사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말을 끊었다가 그 부분을 덜어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좀 잡음이나 외부 소리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나 뭐 여건이 된다면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듣고 계신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피드백과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해볼 거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아마 알고 오셨다시피 제가 유사가족 서사를 진짜 좋아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까지 덕질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간이 그런 낌새들은 있었어요. 뭔가 하나를 좋아할 때 조금 낱낱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조짐이 있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덕질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 문외한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조금 파악해볼 시간은 없었거든요. 제가 영화나 뭐 스토리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정작 내가 뭘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니 제가 유사가족 그 서사가 들어가 있는 성장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사가족 서사라는 게 엄청난 약간 대중적인 재미 요소잖아요. 포인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최근에 제가 빠진 거. 그게 바로 그 영화 파묘. 영화 파묘입니다. 제가 파묘를 뭐 천만 영화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잖아요. 그래서 재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고 사실은. 하지만 천만 명이 본 영화는 아닌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벌써 영화관에서 10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명이 봤다는 것보다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좀 여러 번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파묘를 좋아하는 이유는 참 많거든요. 이거를 제가 빠지게 되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유사가족에 맞춰서 제가 파묘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전혀 다른 네 사람이 가족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이렇게 둘둘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김상덕님과 고영근님, 그 최민식 배우님이 맡은 김상덕이라는 풍수사 역할과 유해진 배우님이 맡은 그 염하시는 장로 역을 맡은 고영근 장의사분, 이렇게 동업자고, 그 다음에 김고은 배우님이 맡은 무당 이화림, 그리고 이도현 배우님이 맡은 법사 윤봉길, 이렇게 한 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 둘이 좀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근데 이들이 처해진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면서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 한 명은 생명의 위협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은 그 윤봉길이거든요. 이도현 배우. 그 봉길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면서 그게 이 위기, 엄청난 위기가 이 네 사람에게 같이 오게 된 거죠. 일단 최대 빌런이 오니를 맞서 싸우는 봉길은 화림을 구하기 위해서 오니에게 맞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상덕이란 인물이 행동하려고 결심하게 되면서 화림과 영근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설득이 그 상덕이라는 사람이 가진 엄청난 신뢰감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을 설득을 시킨단 말이죠. 그 주인공인 화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제자인 봉길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상덕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하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 봉기를 구할 수 있는 키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림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감내하고 하림은 상덕의 도움에 응하게 됩니다. 일단 하림은 봉기를 구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순 그 목표란 말이죠. 하지만 영근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상덕의 요청, 상덕의 부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뭐 도깨비불도 보고 눈으로 현상을 확인한 일이 많긴 했지만 이것을 무찌를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상덕의 감, 상덕의 의견, 상덕의 설득, 선택에 막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네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표들이 있겠지만 상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목표로 모아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험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오는 동료의 이상의 사랑이 생겨요. 그게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로만 묶일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상덕은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한 것까지는 그러면 상덕은 얘네들을 구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덕이 그 새침을 뽑으려고 한 것은 영근을 위해서고 하림을 위해서고 봉기를 위해서 한 행동이 기저에 깔려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네 사람은 서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인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건 노력.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유사가족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서로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혈연관계에서와 좀 가장 큰 대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뭐 혈연관계는 쉽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부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사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 속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친일파 가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들은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화 속에서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 친일파 할아버지가 그 친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묘를 보살펴주지 않아가지고 묘탈이 난 거죠. 그 묘바람이 불게 돼서 그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도 죽고 손자인 그 의뢰인도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들은 혈연관계인데 서로를 위한 노력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귀신이 되어 망령이 되어 떠돌던 그 친일파 할아버지는 비 오는 날에 화장되어가지고 좋은 곳에 못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손자도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혈연으로 이어진 그 3대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목숨을 잃게 되는 건데 이 혈연이라고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은 이 네 사람은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고 결국에는 서로를 구하게 돼서 모두가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그 감동, 이 짜릿한 그 사랑, 이들은 서로에게 과연 뭘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되게 우리 가치관으로 유교가 깔려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맥락인지는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 피보다 진하지 않은 물이 피보다 진해질 때 오는 그 감동이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넷은 그걸 이뤄내죠.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 계속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파묘 얘기 계속 안 보신 분들은 넘어가시고 만약에 안 볼 거라면 그냥 들으세요. 상덕의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 사진을 찍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그 옆에 영근과 봉길과 화림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상덕쌤이 아 오라고 사진 찍으러 오라고 이랬는데 아, 무슨 하림이가 무슨 가족 사진 찍는데 영근쌤도 무슨 가족 사진 찍는데 우리가 가냐고 안 간다고 했는데 상덕쌤이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해서 봉길이가 아 그냥 찍죠 막 이러다가 이렇게 같이 찍게 돼요. 근데 이제 이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덕님 따님 분께서 이제 혼전 임신을 하고 계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상덕쌤이 보고 아유 딸내미 배나 애비 배나 자기 배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유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서 있던 화림이가 그걸 듣고 이렇게 작게 웃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화림이 얼굴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한 세 번째 볼 때부터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화림의 엄마 아빠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네. 왜냐면 봉길이 부모님 얘기는 잠깐 나오거든요. 그 봉길이가 수술하는 중에 화림이가 봉길이 야구하다가 신병 걸려서 가족한테 버림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봉길이의 가족은 봉길이를 버렸어. 신병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화림이네 부모님은 얘기는 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영화적 그 서사 중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안 다뤘겠지만 어쨌든 화림의 친할머니가 그 화림이를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화림이 집안은 뭔가 이렇게 신을 모시는 집안이겠죠? 하지만 부모님 얘기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죠. 할머니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부녀의 따뜻한 느낌이 연출될 때 화림의 아빠는 뭘까? 이 화림이는 이 두 부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할까? 약간 부러울까? 씁쓸할까? 아니면 그냥 좋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와중에 전체 샷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 상덕님과 진짜 따님과의 그 물리적 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물리적 거리보다 화림이와의 물리적 거리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 화림이에게 아빠는 상덕님이구나. 어쨌든 이들도 부녀구나라는 그게 확 와닿았거든요. 그 가족 사진을 찍는 거 자체로서 이들이 가족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거고 상덕과 이제 화림과의 관계에서 이 부녀 서사가 작용되는 게 확 느껴지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이게 말이 너무 횡설수설하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부터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컨텐츠가 또 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고 항상 그 나중에 후회해요. 아 그 얘기도 할 거야. 아 그 얘기도 할 거야. 나 이래서 또 좋아하는데 이래서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막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또 깔끔하게 여기서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다음이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그 미드 프렌즈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어학연수 가 있을 동안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아일랜드로 그때 한참 외로움이 번질 시기가 있었어요.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쯤에 이 프렌즈를 만났는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영어 자막을 켜놓고 처음에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렌즈가 옛날 드라마라서 되게 빠른 장면과 내용이 많아요. 그 각종 여성 그 혐오와 차별과 인종차별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그 처음 봤을 때 영어 자막으로 봐서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미 이 캐릭터들한테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종종 보는데 이게 시즌 10까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아마 1부터 시즌 10까지를 10번 이상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지 이제 한 4, 5년 됐으니까. 그 프렌즈를 왜 좋아하는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프렌즈를 보다 보면 제가 거긴 등장인물 6명이 나오는데 제가 7번째 멤버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어요. 이 6명의 친구들이 내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프렌즈 캐릭터들이 좋은 이유는 어쨌든 얘네들이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뭐 이렇게 10년 정도를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너무도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해요. 이 애들이 사랑을 하고 우정을 쌓고 이런 과정 중에 어우 저러지 말지라는 선택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6명의 친구들이 모두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잘난 인간이 없고 모두 우린 서툴고 모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옆에서 그들이 그것을 같이 봐주고 그 선택들을 할때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한번 실수를 하면 쟤도 한번 실수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서로를 봐주고 누구보다도 내 친구가 잘못을 한건 맞지만 낯선 모르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일단 내 친구 편을 일단 들고 봐. 이 스탠스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들을 같이 참아내고 감내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쨌든 이들이 진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게 막 용인이 되는 정도거든요. 청춘들의 실수 이렇게 용인이 되는 정도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이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감동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 우리는 결국에 매번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그 작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둘둘씩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 시간도 분명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프렌즈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유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저는 좀그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이들은 진짜 매 순간마다 혼자 있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제 인생에서 이루어지면은 제 성향상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얘네 컨텐츠로 얘네들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일이 아니니까. 그게 왜냐면 제가 외로울 때 그걸 보게 되면 제가 그 속의 일원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또 그런 게이 캐릭터 하나마다 너무 입체적이고 너무 그럴듯하게 있을 법한 사람들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실감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프렌즈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에게도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긴 했지만 뭔가 프렌즈를 보고 있으면 진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런 인물들이 바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억만리 떨어진 작은 곳에서도 그게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들의 실수나 이런 선택들이 더 실감나게 와닿고 더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걸 극복했을 때 누구보다 기쁘고 이런 게 이입하는 데 굉장히 좋다. 네. 이게 제가 프렌즈를 좋아하는 이유인데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에서 오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하나 남았긴 한데 이건 좀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그 덕질을 한 20몇 년 동안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제가 졸업할 즈음부터 그 세븐틴에게 입덕을 하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사랑을 하는 중인데 제가 세븐틴을 참 네, 좋아하는 캐럿입니다. 네, 그렇게 몇 년밖에 아직 안 된 늦덕 캐럿이고요. 근데 제가 세븐틴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많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싫어할 수 없는 이유가 관계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하는 이유는 많거든요. 근데 그만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일단 데뷔 전부터 모여가지고 그 얼마나 험한 경쟁이에요. 그 아이돌이 된다는 게.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13명이서 한 팀이 돼서 지금 10년 동안 이 팀을 일궈 나가고 달려가고 성장하는 것까지가 엄청난 성장 서사거든요. 근데 좀 감동 플러스 감동 포인트는 이들은 서로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서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치였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돌 데뷔라는 건 그런 거니까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팀인 거고 사실은 동료인 거잖아요. 친구들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관계니까. 하지만 너무 막 중학교, 고등학생 때 만나서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자란 이 사이가 얼마나 안 맞는 게 많았겠어요, 솔직히. 내가 선택한 내 친구들도 2년, 3년 막 이렇게 지나면 내가 알던 걔가 맞나 할 때도 있고 사람은 응당 변화하기 마련이고 상황이라는 것에 따라서 근데 2명, 3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13명의 국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이 13명의 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고 그 다음에 이 13명이 같은 것은 단 한 가지 목표. 이 세븐틴 팀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만 같은 채로 그 10년을 넘게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 그냥 사실과는 다를 수 있죠. 제가 느끼는 거니까. 팬 중에 하나인 제가 느끼는 걸로는 이들 아니고 이들을 누가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유사 가족의 가장 제가 아까 말했죠.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노력이다. 이들은 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수도 없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뭔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이 13명의 소년들이 한 거죠.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과를 계속 내야 하는 곳이고 결과가 계속 이렇게 대중들에게 발표되는 얼굴을 걸고 하는 일인데 자그마치 13명이서 그러니까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은 그게 다른 마음까지도 아니야. 조금 약간 진짜 작은 마음을 좀만 다르게 품어도 이렇게 유지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게 회사도 커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커지고 팬덤도 커지고 이러면서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계약을 하고 뭔가 보여주는 행보나 제가 팬 중에 하나로서 이들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에서 아, 이들은 진짜 가족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게. 설사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들은 이들 안에 있으면 더 빛나. 이게 또 약간 살짝 감동받는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빛나. 근데 모여있을 때 좀 덜 빛나. 그러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순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렇게 팬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팬이 느끼기에 이들은 이들과 있을 때 훨씬 더 빛나요. 물론 개인 개인마다 빛나지만 그게 곱하기 13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13 그 이상으로. 아무튼 뭐 사실은 뭐 덕후의 마음이라는 게 팬의 마음이라는 게 뭐 말하고자 하면 끊임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인 유사가족에 맞춰서는 제가 세븐틴을 안 좋아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휴. 아, 오늘 유난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 좀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혹시나 이거를 다시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듣는데 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아 밖에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니네요. 지금 원래는 녹음을 그래서 엄청 새벽에 하는데 오늘은 그래 지금 밤이긴 한데 막 3, 4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좀 편집할 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아 그리고 그 제 메일로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사가족 서사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고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유사가족 서사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사연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제가 메일 주소는 그 소문자로 shelter@shelter.com입니다. 사연 많이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유사가족 컨텐츠 많이 논하봐요. 아 그리고 빅뱅이론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빅뱅이론을 그건 아마 시즌 14까지 있나? 13까지 있나? 그런데 이것도 한 3번 봤어요. 돌려봤어요. 빅뱅이론도 좋은데 좀 그래도 한 몇 번 더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맞아 낯선이의 실터 트위터 구 트위터 현 X 계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 팟캐스트 구독도 해주시고 그 X 계정도 한번 한글로 이렇게 팟캐스트 낯선이들의 쉴터 하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건 아마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X 계정만 있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뭐 사연 주실 때도 DM으로 주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스타그램에 글귀 올리는 계정이 하나 있어요. 비공개인데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녹음 끝날 때마다 제가 쓴 글을 하나씩 쿠키처럼 영화 쿠키처럼 엔딩 멘트 하고 나서 그 제가 쓴 글귀를 하나씩 읽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엔딩 멘트가 나가고 나서 로고송이 들리고 제가 써놓은 글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꼭 봐주시고요. 꼭 들어주시고요. 그때그때 써놓은 글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쓴 글을 하나씩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 옛날에 라디오 들을 때 블루노트가 한창 엄청 핫했잖아요. 타블로님 라디오 진행하실 때 그 워낙 가사를 너무 잘 쓰시니까 본인이 이렇게 글 써가지고 라디오 할 때 읽는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블루노트라고. 그래서 그거를 참 좋아했었어가지고 제가 저도 그렇게 한번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정글노트라고 할까요? 조금 너무 따라하는 것 같나? 뭐 이름은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난 엔딩 로고송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너와 내가 가장 가까워지는 곳 다음에도 여기에서 봐. 쿠키 있어요. 유한하기에 아름답고 끝을 알 수 없기에 소중한 많은 것들. 모든 건 변하고 때론 슬프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